평안하셨습니까?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가르침받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각 사람 형편과 상황에 맞게 채워주시기를 또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을 받고 고통하는 형제자매들 있다면 도와주셔서 항상 주를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일일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또 긴 장마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당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 가정들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수양회를 위해서 주께 부탁합니다. 이번 수양회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므로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각 사람을 그 수양의 기간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참여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하박국서를 찾겠습니다. 하박국서 구약성경 뒤에서 네 번째 성경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됐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1장, 2장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먼저 1차적으로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즉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 2장 그 5절부터 끝절 20절까지 이 긴 내용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다섯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힘으로 그 자기 신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욕심을 음부같이 넓혀서 또 사망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불의의 소득을 채워서 많은 나라를 이제 정복해서 자기 소유로 삼은 그 불의의 일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또 바벨론의 잘못된 영향을 다른 나라에 전파시켜서 그것으로 치켜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던, 또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크게 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앞부분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여기 그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은 이제 교만하고, 또 바벨론은 정직하지 못하니라. 온갖 위선과 거짓, 불의로 다른 나라를 자기 음부처럼 욕심을 넓게 불려서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자기 소유를 삼는, 거짓된 거죠. 정직한 것이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섬길 텐데 결국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이스라엘도 타락으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여기 의인은 1차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하박국 선지자, 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권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께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점을 달리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인용하셨고, 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인용을 했고,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강조점을 달리해서 세 번 반복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속에 네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 이 하박국서 2장 4절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 의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 주제거든요. 사람이 의인의 신분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자,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도 결국은 믿을 때 의인의 신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신분을 얻은 그 사람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지고 있는데 여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명쾌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는 의인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살리라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얻고 또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도 한마디로 축약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도 결국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도 믿음으로 섭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 인용된 그 세 곳에 그 의미를 각각 강조점을 달리했으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이 하박국은 믿음을 가진 의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의인인데 그 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교훈받고 또 나머지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 중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발췌해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좀 교훈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갈라디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은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11절에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강조점은 의인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의인의 신분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아무나는 누구든지입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그 말입니다.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아주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10절에 한 가지를 밝혔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몽땅 지켜야 됩니다. 여기 강조한 말씀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율법에 기록한 모든 계명을, 호세아 8장 12절은요 율법을 하나님이 만 가지로 기록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딱 만 가지라는 것보다 율법을 세세하게 나누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계명을 항상, 그 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죄의 기질을 가진 상태로 났고, 죄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의인의 신분을 얻지 못할 것이 아주 분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선포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내용은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 믿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내용. 우리는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율법을 범한 모든 그 형벌을,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피가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동안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삶은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바로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을 회개하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죄는 가져가시고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 11절에는 이미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여기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의인의 신분을 이제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의인으로 받아주셨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장막에서 나오게 해서 밤에 수많은 별을 이제 보여주시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수많은 별처럼 많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히브리 로마서 4장의 쭉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의미 속에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나고 그 후손 중에 구세주가 오시고 구세주가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완성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될 많은 후손들이 탄생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그 일하고 난 이후에 봉급을 받으면 그걸 삭 즉 대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아마 내가 빚받을 거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끝까지 안 주면 소송이라도 하겠죠.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자 일을 안 하니까 경건치 않아요. 불의해요.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불의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바로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범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의 의를 넘겨주시니까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말씀도 우리는 이 세상에 출생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으로 악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속에 의인이 되는 방법도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인은 땅에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그 농산물을 드렸다는 거기 땀과 정성과 수고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농산물을 드렸다는 거기엔 자기의 열심과 자기 의와 자기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걸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바로 대신 죽음을 의지하고 나갔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구세주에 대신 죽어서 그걸 의지하고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지 않습니까? 아벨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죽음 또 피를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답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즉 의인이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죽었지만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대신 죽음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피를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이 믿음으로 나가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실은 역사 속에 마치는 그때까지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아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음식하고 소득에 십일조를 드립니다. 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자기 죄는 감추고 행위는 드러내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는 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 사람 세리가 저보다,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바로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16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는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 17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앞에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즉 의롭게 돼서 의인의 신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뒤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신분을 이제 얻고 나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그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도 이제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 또 하나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받은 이후에 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고 의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첫 번째 거론하고, 그 다음에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면 그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12장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면은,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 그것으로 됐다, 그것이 결코 아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범한 죄를 심판하는 공의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복음의 의,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제 확실하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 됐다? 아니죠.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나머지 삶도 이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는 믿음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확실하다면 내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건축물을 쌓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베드로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건너뛰어서 5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1절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우리 자신에게서 있는 의의가 아니죠. 바로 이 의의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내가 받은 믿음이나 내 옆에 형제가 받은 믿음이나 또 그 옆에 형제가 받은 믿음이나 다 똑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받은 믿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해 주신 믿음, 받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믿음, 확실한 믿음.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받은 믿음. 자, 이것이 확실하게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천국 들어가게 됐으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죠. 더욱 힘써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위에다가 덕을, 그 위에다가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제일 바닥은 믿음입니다. 제일 위에는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믿음이 기초가 된 그 위에 쌓아올린 7층 집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면 남은 생에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써서 쌓아올릴 때 그 뒤에 읽어보면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실족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았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죠. 그런데 넉넉히 들어가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 하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영광이 풍성한가 하고 누가 넉넉히 들어간 겁니까? 후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유다서 1장 3절에도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주님께 받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린 받았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이뤄질까 봐 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쌓아올리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 위에다 건축하라고 말씀 안 하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소유했으니까 그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준비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쌓아 올릴 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금은 보석으로 쌓아 올리고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아 올리고,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쌓았는지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판가름 나죠. 근데 불이 지나가요. 금은 보석은 남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아 올린 것은 불타버리고 기초는 있는데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터도 있고 그 위에 쌓아 올려서 건축한 것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쌓아 올린 것이 다 불타버린 경우는 해를 받으리니 어떤 해일지 가보시면 알 겁니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으니라. 마치 롯이 소돔고모라가 불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자기만 건짐 받았듯이 그와 같은 구원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확실히 믿음으로 얻었다면 이제 나머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내가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의인의 신분을 얻었으니까 이제 됐다 풀어놓으면 결코 안 되죠. 그것은 시작이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도 내 안에 계시고 그래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셨죠. 나도 주님과 같이 살아요. 주님과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놓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을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좀 교훈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박국서 하박국서 이 하박국서는 짧지만 성경 전체가 요약된 아주 중요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가는 어떤 모습도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지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자기가 의문을 갖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간구한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데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타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은쟁이 일어났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 내용에 보면 3절에요 여기 단어 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 이런 단어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시편 12편 8절에 보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불의가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했기 때문에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를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훨씬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을 안 받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저희가 그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을 가르쳤어요. 심상이 백성들을 고쳐주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전했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평안을 외쳐줬습니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따라가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여호야김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요 여호야김 왕이요 자기 소도로요 겨울 궁전에 앉아서 읽으니까 그걸 전부 베어가지고 하룻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다시 기록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없애버린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없어지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스라엘 땅에 실행되지 못하는 그래서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데 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렇게 불의가 행행하고 판을 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방치하실까? 자기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어찌하여 2절에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 왜 이걸 방치하십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랍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신 말씀이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그 이스라엘의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징벌하시는데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것이다. 11절에 그러나 그 바벨론도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그 자신의 힘을 신처럼 신을 섬기듯이 스스로 교만해서 그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그 지나치게 행함으로 많은 죄를 쌓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틀림없이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를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간섭지 않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답은 얻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더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그리고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여러 나라를 징벌해서 자기 소유로 삼는 의롭기로 하면은 바벨론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래도 선민 이스라엘이 의로운데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인데 정결하셔서 악을 그냥 놔두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더 악한, 사악한, 우상숭배가 심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선민 이스라엘을 징벌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마음에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차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을 끌어들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바벨론은 악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그래도 선민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결하신 분이 아닙니까? 자, 그렇게 질문해 놓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대답,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2장 2절부터 2장 20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불의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기다리라. 속히 응하리라. 그러면서 2장 5절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 있을진저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섯 가지 쭉 말씀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박국서 1장 2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좀 교훈받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얻었습니다. 답을 얻었는데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재차 다시 강구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이해되지 않는 의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의문을 그냥 갈등하고 혼란을 겪는 속에 끝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질문을 쏟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다리는 중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박국을 가르쳐서 구약의 도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도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봐야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도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기의 믿는 그 믿음을 나중에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하박국은 의문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주시는 답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는 원했잖아요. 그래서 1장은 하박국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인 동시에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뜻이요, 매어 달리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매어 달리는 거 잘한 분 중에 한 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간사하고 간교하다는 뜻인데 야곱은 약점이 많죠. 그러나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 그 간절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코 받겠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대국 그리고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적이거든요. 아수르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수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 나라에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자기 마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피해버렸어요. 합당치 않은 태도죠. 그러나 하박국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해놓고 기도해놓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적어도 25년이 지난 다음에 받았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나올 때가 75세였으니까 100살 때 낳았으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70, 80이라는 짧은 생을 살고 길게 살아봤자 100살 내외.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역사를 다스려가는 분이잖아요. 스케일이 차이 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위에 계신 창조주고 사람은 땅에 있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스케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장 응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지나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래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잖아요. 사무엘상 13장 그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땅은 좁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사무엘에게 기별하라고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 7일만 기다려서 안 되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강한 군사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흩어지고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번제 드리자마자 즉시 사무엘이 왔어요. 자,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번제 드리고 난 바로 직후에 왔잖아요. 왕이 무슨 일을 행하셨나이까. 예.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나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번제 드리는 건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드려야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월권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7일까지 기다렸는데 거기 딱 번제 드리고 나자 바로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자, 결국은 그 모습이 뭘 말하냐면 사울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림에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서 응답을 받고 끝까지 기다려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선지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메시지를 그냥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이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얻어낸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진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1장은 이해되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고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는 그리고 2장은 그 질문한 것을 기다려서 결국은 응답을 받는 그래서 1장 2장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 답을 얻었으니까 그 답을 얻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인 동시에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3장은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먼저 2장 20절.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키를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바벨론으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 징벌하는 데 사용했던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때가 되면 속히 멸망시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역사의 키는 누가 갖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한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키를 잡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은 그 하박국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1절 시기오닛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건너뛰어서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노래는 1절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인 동시에 하박국의 감사의 찬송입니다. 자, 하박국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떤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했냐?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의를 바벨론에 들어서 징벌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들어서 징벌하는 때가 바로 임박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임박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되면 여기 17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전쟁 통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의 소도 없게 되겠죠. 그런데 18절 19절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상황을 두고 보면 가장 참담한 겁니다. 상황을 두고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에요. 상황을 두고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불의를 하나님이 징벌하는 도구로 쓰니까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마음 중심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는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구원자로 바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인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암담한 가장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이 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힘이시니까. 그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2장은 결국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자기의 의문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다려서 대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3장은 그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박국의 모습에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될 걸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이런 사귐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교제하는 사이잖아요. 얼마든지 부탁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부탁하고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사이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되지 않는 의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물었듯이 우리는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덜 타락됐을까요? 날마다 텔레비전이나 날마다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악한 것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불의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은 복잡한 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사,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능히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세 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하시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보일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애써 아무리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는 도다. 지혜자가 안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도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위를 쳐다보는 것이 마땅하죠. 이 하박국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문제를 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답을 주시고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마치는 것이다. 맞습니까? 교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했습니다. 즉 물음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느낌표로 맞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의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의인의 신분을 얻은 우리도 하박국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질문하는 삶, 기다려서 응답받는 삶, 그리고 감사와 찬양에 기도를 드리는 삶. 자, 1, 2장이 없다면 3장이 있을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급하게 행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서 하박국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교훈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믿음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 말씀에 믿음과 보는 것은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고 보이는 환경을 쫓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하시고 쭉 많은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안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라는 거 베드로는 어부 경험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무려 960km,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무려 480km, 합쳐서 1440km의 긴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차 타고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모르고 갔대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도 자세한 걸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도시였고 가나안 땅은 시골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그 말씀 속에는 가는 코스와 길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 구별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신앙의 여정을 나아갑니다.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죠. 처음 간 코스니까. 우리도 말씀을 쫓아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도달할 것은 영원한 천국이 될 겁니다. 자, 믿음은 환경이 아닌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상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이깁니다. 이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유혹에서 단호히 자기를 지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로부터 치리자가 된다는 꿈,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유혹해 오는 것이 너무 많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서도 구별을 해야 되고 안목의 정욕에서도 구별을 해야 되고 이생의 자랑에서도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될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제약의 즐거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영화롭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쫓게 만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드리도록.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몸만 드립니까? 우리의 마음도 먼저 드려야 몸이 가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100살이 된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소망과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동시에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5절 6절 잘 보십시오.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자, 믿음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를 쳐다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삭과 야곱을 얻으러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본향인 갈대아 우르에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기초가 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옥 가는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 영혼을 적극적으로 건질라고 할 겁니다. 예,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37절부터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하박국서 2장 4절이 여기 38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그 앞에 32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빛을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산 빛을 받았다는 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신분을 얻은 겁니다. 자, 의인의 신분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큰 싸움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이 비방과 환난을 받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갇힌 자가 되고 그리고 여기 자기 산업, 자기 소유물도 믿음 때문에 빼앗기고 자,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은 낙담할 수 있고 사람은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 여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이 주님 오시면 그 사람에게 상급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역정이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담대하게 그걸 극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지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다른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 잃어진 영혼을 누가 건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건집니까? 과학자가 건집니까?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는 걸 도울 수 있잖아요. 내가 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내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바로 복음을 소중히 여겨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영혼을 건지는 믿음. 그 믿음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을 건지는 거 아닙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노아 혼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을 건졌지 않습니까? 이번 수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건지는 일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여리고성처럼 아마 견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한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여리고성처럼 강한 사람 하나님이 무너뜨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었습니다. 마지막 7일째 일곱 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신어서 고함을 지르라는 그 신호에 맞춰서 고함을 질러서 그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서 무너지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고 하는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번 학예수양회 때 온라인 집회지만요 여리고성 같은 사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뭐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 일곱 바퀴 돌고 고함 지르고 막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뭐 처음부터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일곱 바퀴 7일을 계속 돌게 했을까요?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일이 반복되는 게 일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여리고성 같은 우리 주변에 난공불락 같은 잃어진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관심을 갖고 내일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날도 그걸 건지는 것을 관심 갖고 그런데 왜 7일은 7일째는 일곱 바퀴 돌게 했을까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속에 집중적으로 힘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학예수양회도 일주일입니다. 7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이제 듣게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준비된 영혼 같으면요 좀 상담도 때를 맞춰서 적당한 타이밍에 교회당 오시면 상담도 시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관리해야 될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몇 사람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게 있을까요? 왜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전체가 고함지르게 있을까요?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리고성 같은 그 난공불락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전도하고 특별히 이번 하계수양회 7일 동안 우리는 집중적으로 마음을 여기 합치고 우리가 더 수고하고 애써야 돼. 7일째 7바퀴 돌았잖아요. 7바퀴 도는 건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즉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얻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되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온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자라가잖아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고린도 성도들은 젖으로 먹고 밥을 먹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감당치 못하리라. 감당치 못하는 일이 있어요. 마가 요한은 신앙이 어렸을 때 바울사도하고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신앙이 어려서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신앙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나중에 신앙이 자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사도까지 사도 옆에서 베드로 사도 옆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자란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이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매일매일 매시간 자기 마음에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누구 앞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그 믿음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될 겁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나는 오늘도 환경은 이렇지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유혹이 있습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고 이 유혹을 가감하게 끊을 거라고 유혹을 가감하게 거기서 구별돼서 나는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거라고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드러는 주님께 드리는 일에 주저함이 있습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고 주님께 드리는 일로 보이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영혼을 건지는 이번 일주일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또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본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8월 17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수양회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번에도 성도들이 마음을 연합해서 주의 선을 이루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 각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